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3일 도쿄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에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 중 하나로 열리는 것이며 토론회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참가한 납치 문제 관련 장문 대회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장문 대회 중학생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당시 니가타 시립 고우시 중등교육학교 1학년이었던 나고야 카논 학생의 장문 사회로 이어지는 목소리의 계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만화 영화 미구미 다 보고 난 뒤 나는 말을 잃었다. 당시 13살이었던 요코타 미구미 씨는 나와 같은 나이였다. 학교에 다니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고 예물을 꾸미는 등 매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납치라는 형태로 행복한 일상에서 끌려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큰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만화 영화 속 미구미 씨의 가족에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반드시 되찾겠다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느껴져 인상에 깊이 남았다. 이 만화 영화를 계기로 미구미 씨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을 했으며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와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요코타 테치야 씨도 미구미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 속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 힘든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매구미 씨를 포함한 납치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모든 받쳐주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의 기주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납치 문제와 현재 상황을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마치 개주처럼 목소리가 퍼져나간다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회 전체에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개주의 대단한 점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회가 움직이고 정치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큰 원동력이 된다. 개주봉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하고 싶다. 내 목소리는 아직 작지만 그 목소리가 언젠가 커져 피해자 가족과 사회에 닿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실현하여 매구미 씨를 비롯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나는 앞으로도 이 계주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생활과 정신세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인 다도 문화, 다시 말하여 차를 마시는 례법과 그 속에 깃든 정신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의 다도는 단순히 차를 끓여 마시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양의 한 형태로서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도를 흔히 차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차를 마시는 행위 속에 하나의 도, 즉 삶을 닦아나가는 길이 담겨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도 문화는 약 5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다도는 단순한 음료 문화를 넘어 전쟁과 혼란이 많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중요한 례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다도의 대가로 알려진 세노리큐는 차를 마시는 일은 마음을 비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정신을 강조하며 오늘날 일본 다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내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태도입니다. 다도는 보통 다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에서 진행됩니다. 다실은 크지 않으며 방 안에는 차를 끓이는 화로와 찻그릇, 그리고 계절에 맞는 꽃 한 송이 정도만이 소박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잡념을 버리고 오직 차를 마시는 순간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또한 다실의 문은 일부러 낮게 만들어져 있어 누구든지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신분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도에서 사용하는 그릇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찻그릇이 작은 홈이나 거친 무늬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감각을 일본에서는 와비사비라고 부르는데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귀하게 여기는 일본 특유의 미의식입니다. 다도 절차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느리게 진행됩니다. 손님이 다실에 들어오면 주인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차를 준비합니다. 물을 데우는 소리, 찻가루를 저어 거품을 내는 소리까지도 다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소리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차가 완성되면 주인은 두 손으로 공손히 찻그릇을 내밀고 손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차를 받아 마십니다. 이처럼 차를 마시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예의와 절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도에서 특히 강조되는 말은 일기일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만남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연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 순간을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 겸손과 정중함, 평온함,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일본 특유의 생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도 문화는 오늘날에도 일본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기반의 하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찻집 등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신분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본의 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하여 일본 고유의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원래 차를 마시는 문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특권층 등의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있던 생활 문화가 점차 일반 주민들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조선에서도 외부의 선진적인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생활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차 문화가 점차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생활과 정신세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전통 다도 문화, 다시 말하여 차를 마시는 례법과 그에게 뜬 정신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날에 저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이런 뭐 줌 회의, 온라인 회의를 좀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 그 화제가 되었던 것은 역시 이 북조선의 부계잔 문제라는 것이 많이 좀 이야기를 의견 교환으로 좀 했었습니다. 사업으로 얘기를 하는 한국의 국가 전보원의 이준석 박사, 이준석 원장이 비공개 한국국제정보위원회에서 우리가 김주혜 씨라고 부르고 있는 그 김정은 씨의 사절, 역시 그 사람이 불계자, 불계자라고 와도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견해를 좀 밝혔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김주혜 씨가 불계자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과거에 두 번 북조선에서는 이런 불계자의 좀 경험이라고 할까, 가전이 있었던 것인데, 역시 그런 거 보아도 김주혜 씨가 김정은 씨의 부계자로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한국 전문가들이 안주를 좀 있었습니다. 역시 돌아보려면 먼저 김정일 씨가 김일성 씨의 부계자로 되는 그런 가전이 너무 신중한 가전이라고 할까, 시간도 걸리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역시 너무 이례적인 그런 조직이고, 반발이라고 할까, 특히 중국이나 소련이 어떻게 보는가, 그런 것도 많이 좀 북조선이 신경을 썼던 모양인데, 그것은 역시 세습이란 그런 형식으로 김정은 씨가 김정일 씨가 김일성 주석의 부계자가 되었습니다만, 사회주의의 세습이란 것은 물론 이례적이고 너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에서도 역시 그런 것도 생각해서 너무 신중하게 그런 후계 과정이란 것은 진화를 좀 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씨가 후계자로 나왔던 것은 1980년 제6차 단체회 시기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그 사람이 사실은 그런 후계주의라고 할까, 후계 포스를 좀 취임을 했었던 것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그 후에 1997년에 그 사람이 후계 장아 완전히 되었는데, 그것은 역시 17년 배웠다. 뭐 그게 너무 이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뭐 근데 김정은 씨가 후계자 뜻을 때는 뭐 그런 정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례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역시 김정은 씨는 적나마 아니고 뭐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인데 막 그래도 그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던 것은 역시 이례적인 그런 거 있었다. 막 그런 것은 별로 문제 없이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은 김주혜 씨의 후계자 문제를 생각할 때는 먼저 그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것은 이래 중에 이래라고 말할 수 있고 막 그리고 또 지금 주혜 씨는 아주 1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면 너무 젊은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너무 그 이례적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뭐 지금 이런 당에서 김주혜 씨가 후계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그 벌써 주위에 주임을 하는 것은 15년 그런 후라고 생각하면 김정은 씨도 10주년 이후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15년 이후라면은 나이를 생각해도 30대가 가까워질 테니까 그렇다면 김정은 씨가 김정일 후계자 되었던 그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김정일 씨가 후계자에 되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서선이 2021년에 발자단대 회시에 제일 비싸랑 포스터를 좀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비싸란 것은 좀 전비서의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시 그것은 너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단계를 좀 올라가면서 제일 비서로 되는 그러니까 전치급 의원이 그 다음에 전치급 사무원이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 후에 제일 비서랑 자리에 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제일 비서가 되었다 손질이 되었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좀 젊은이란 것도 상징적인 그런 주의라고 생각할 때 영국의 경우라면 빅토리아 요한이 되었던 나이가 18살이었기 때문에 역시 권력을 한 것은 갖고 있지 않으면은 10대 너무 젊은이라도 문제없다라는 것은 아마 북측선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김주혜 씨의 이른바 후계자 프로세스 후계자 가정을 한 것은 진행되고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